주보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91문부터 93문까지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2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규범으로 제일 처음 무엇을 계시하였습니까? 무죄한 상태에 있던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범은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함께 도덕법이었습니다. 93문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몸의 전인의 모습과 정향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법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그것을 위반하면 죽는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웨스민스터 대리운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성경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5문에서 살펴봤지만 5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바꿀 수 있겠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이 표현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짧게 말하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9개월 우리가 올 초부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대리운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9개월 1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믿음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을 때 항상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이번 토요일날도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대답하는 대답을 잘 듣고 그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답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믿음의 내용을 계속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내용을 굳건하게 갖추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 믿음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내용으로 먼저 삼아야 됩니다. 그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속성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 신성 안에서 어떻게 두 위격이 함께 역사하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을 믿죠? 그러나 한 분을 믿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거든요. 우리가 특정하게 성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지 않는 한 그냥 여호와라고 말해도 우리는 성자와 성령을 함께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작정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실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이 어떻게 시행되어지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작정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의 믿음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워드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딱 하면 프린트는 반드시 워드에 작성된 내용을 뽑아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성경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인쇄되어진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사실은 성경 해석 능력이 생겨요. 성경은 오묘한 책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실제적 순종 없이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좀 무지하신 분이 있다면 그는 필시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 성경에 자기 영혼을 걸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을 선택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가르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배우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순종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1장에도 나타나지만 16장 26절 이하에도 나타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말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말은 성경은 단순히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의 내용이 순종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믿음의 목적이 순종이 있다는 말인가?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종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만약에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종교역자들의 다섯 가지 솔라라고 말하죠. 그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바로 이 다섯 가지 솔라를 부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믿음에서 기원된,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단지 믿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잘 보여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우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 도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장으로 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항상 복음하면 믿음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성경은 복음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도 함께 따라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종이 없는 믿음 그것이 있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바울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심할 때 믿음을 가지게 되셨죠? 거듭났을 때? 그런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계속 믿어가는 믿음의 내용도 많아져야 되지만 뭐가 또 많아져야 되는가 하면 순종도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믿음은 자 이게 믿기 시작했죠? 믿음은 점이 아니고 믿음은 선이다. 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쭉 믿어가는 거죠. 그러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점으로 남아있는 분들 계세요. 나 믿었다. 근데 이어지는 삶의 내용이 전혀 없는. 이거는 본인 스스로 나는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느 대상 한 분을 딱 염두에 두고 당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잘 적용하시면 정말 내가 믿는 자인가 믿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92문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과 순종을 요구하신 다음 순종의 규범으로 무엇을 제일 처음 계시했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순종의 규범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 특별한 명령이었다. 바로 이것이 도덕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풍족한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되는데 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을까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신적 생명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성내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행하죠?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지시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생명나무 자체는 신적 생명을 바라보고 지시하는 거죠. 이러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왜 주셨는가? 왜 이런 이름을 달아놓았는가? 언뜻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실제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떡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아닌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 자체가 신적 생명과 이퀄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 자체가 실제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의 성분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선이고 금하신 것은 악입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니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선이겠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안토니 버지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안토니 버지스가 아담에게 주신 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연법과 실정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보편적 인류의 양심에 새겨놓은 법인데, 바로 이 양심의 법은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법이고, 실정법은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실정법은 우리가 우측 통일한다든지 무단 횡단을 해서 한다든지 이게 이제 실정법이죠.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실정법은 무엇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금지 명령입니다. 왜 이 금지 명령을 주셨는가? 첫째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인류에게 주신 그냥 단순한 규범이 아닙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원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법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요체였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요약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규범을 왜 주셨는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정립할 뿐만 아니라 누가 피조물의 권위자인가? 누구 말을 들으는가? 누구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단지 하나의 명령을 지켰다. 여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나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창조주에 대한 겸손을 표현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창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실제로 마음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실정법에 순종한다는 이 말은 그분을 주권자로, 그분을 창조주로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 금령은 왜 주셨는가 하면 아담의 순종을 더 단련하고 그 순종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고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칼뱅은 선악과 금령과 관련된 창세기 2장 16절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복종의 표시로 한 법이 부과되었다. 복종의 표시로 이 선악과 금령이 부과되었다는 말이죠. 아담이 아무 열매든 원한 대로 먹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요. 다른 열매는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한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도록 금지한 것은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대한 시험을 아담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무엇보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드려서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담에 속해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93문은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92문 대답에 기초해서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고 답하죠? 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방식이에요.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아닌가? 물어보고 답하면 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물었을 때 본인이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는 고백은 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한 것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덕법이 무엇인가를 93문에서 묻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영혼과 몸의 전인의 모습과 정향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성향과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지혜와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이고 이것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이것만이 지금까지 유효한 법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 이런 거 보세요. 인간은 타락한 수준만큼 법을 자기 손으로 끌어내려요. 이제는 안 됐던 게 간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인간의 죄성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합법화 시키는 거죠. 합의하면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93문에서 말하는 이 도덕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타락 후에 주어진 도덕법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94문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칼뱅은 원초적 법과 드러난 법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법 은혜를 입은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의 서문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은혜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법은 은혜를 입은 법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도덕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뭐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세 가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혹은 재판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하여 그 모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사법이라든지 정결규례법이라든지 안식년법이라든지 희년제도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법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뭐 기름을 따로 태워드린다든가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 이런 복잡한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거나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이 정결의식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가 아닌 부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절망이 됩니다. 뭐 접촉해도 그 다음에 뭐 여인의 월경 중에 남자와 관계를 해도 여러 가지 것들 온갖 게 다 부정하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법들을 상징과 그림자로 이해하지 않으면 문자대로만 보면 이 법처럼 우스꽝스러운 법은 없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은 시민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실제적인 법이 바로 시민법이죠.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든지 조우를 속이지 말라든지 등등 이런 법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민법, 재판법은 국가, 교회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었던 역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었죠. 그래서 신정국가에게만 사실은 실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런 법들은 이제 다 폐지되었는데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보편적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런 재판법, 시민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종자를 섞여 부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종이 다른 두 짐승을 한결이로 해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두 직물로 짠 옷을 입지도 옷도 입고 뭐 종자도 두 종자를 뭐 두 종자 아니 세 종자도 뿌리죠. 뭐 그렇게도 하는데 그 의식 그 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프랑스 신앙고백 23조에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율법의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끝났다. 왜 끝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런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비록 그 의식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것들의 실체와 진리는 그것들을 성취하는 그분의 인격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복음의 약속들에서의 우리의 확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율법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구약의 의식법, 시민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지만 그 법을 주실 때의 의도와 목적과 정신을 파악해서 오늘의 시대에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개혁자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아담은 기쁨으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선천적인 능력과 경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93문에 보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세 가지를 항상 떠올리세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지속적으로. 그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참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단지 몇몇 명령만이 아니라 모든 법을 망가지면 망가지 예외 없이 다 행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순종의 정도와 강도 면에서도 완전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단 없이 끝까지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도덕법의 수준을 제대로 모르면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만 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덕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상벌을 약속했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주겠지만 위반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품을 거신 거예요. 순종하면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도 경고하였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경고도 꼭 뭐 타락을 해서만 경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만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영벌을 내리다니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는가 라고 타박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도덕법의 요체라 그랬죠. 이게 펼쳐진 형태가 뭡니까? 뭐죠? 각종 법들이잖아요. 율법, 그죠? 도덕법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규칙이 많아지죠? 처음부터 법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요, 규칙이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규칙이 많아지죠? 그만큼 타락한 거죠. 그래서 견제 해도 견제 울타리를 계속 넘어 들어가니까 새로운 법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덕법 전체를 범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웨스민스터 대리운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순종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셨다는 사실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왜 우리가 믿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믿고 난 다음에는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